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한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도 참 추운 날, 우리가 날씨나 이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지체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참 귀하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또 몸을 다 드려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이크 상태가 상당히 좋네요. 자, 성경 연대기 개론 가급적 오늘은 마무리하고 혹시 오늘 일찍 끝나면 고대 근동 지리를 조금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거 뭐였죠? 에? 이거 뭐였죠? 아쇼르. 아쇼르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제가 살다 보니 이런 거 쓸모 있는 건 없는데 그래도 이게 앞에가 에쉬, 뒤가 슈르 해서 이어서 아슈르.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이 미츠비시 삼각형 세 개짜리 이런 거 들어와 있으면 이게 뭐라고 그랬죠? 마트 아슈르 해서 아슈르의 땅, 아시리아, 아시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마트 아슈르라고 했고요. 아시리아는 그리스인들이 아슈르 요 발음을 잘 못해서 아시리아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다 아시리아라는 단어는 없어요. 아슈르의 뒤에 어떤 그 전미사들이 붙어서 돼 있고, 근데 영어 번역할 때에는 이게 영어가 1611년에 번역됐기 때문에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요거는 뭐였죠? 요 앞에는 신격을 의미하는, 그 딩기르라는 거고, 뒤가 이 동글동글한 거, 샤마쉬 해서 이거 태양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또, 쭉 보시면은, 요거, 씬, 아헤, 에리바 해서, 앞에는 씬, 요게 달, 신, 그 다음에 아헤, 이게 이제 형제들이란 뜻이고, 에리바, 주셨다, 대체했다. 그래서 시나헤리바 누구라고요? 이게 사네립의 원래 이름이에요. 자, 오늘 간단하게 퀴즈 들어갑니다. 맨 앞에 있는 짝대기 이거 남성 명사죠. 남성 관사, 남성 정관사, 그 다음에 신격 결정사, 이거 짠. 그 다음에 요거 아슈르, 그쵸? 아슈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게 그 앞에도 하나가 나왔는데 바자가였어요. 바니, 바니. 그 다음에 뒤에가 이게 이제 미국인들이 요 발음을 잘 못하더라고요. 미국인 이 영어권 사람들이 요거를 아플리, 아플리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아브리 해서 아슈르바니 아리. 이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슈르 바니 아브리. 아슈르 바니팔. 그 에스라서의 아스납발이라고 나오는 그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슈르는 당연히 아슈르 그 신이고, 바니가 창조한 자, 만드는 자. 그 앞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아브리, 이게 아들, 후계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슈르는 아들을 만드신 자, 아들을 창조하신 자, 후계자. 여기서 아들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내가 그 아슈르라는 신의 후계자다. 옛날 그 뭐죠, 이집트의 파라오들도 다 이렇게 신의 현현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아슈르 바니 아브리, 이게 이제 아슈르는 아들을 후계자를 만든 창조한 자란 뜻의 이름에 아슈르 우리가 바니팔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시리아 전토판과 천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시리아의 전토판하고 천문학이 가장 뼈대를 단단하게 이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의 전성기였던 한 100여 년간을 바빌로니아 점토판과 천문학이 또 이어주고 있고, 이 바빌로니아 이후에 바빌로니아가 망한 뒤에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섰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가 들어섰고, 그리스가 망한 이후에 이제 로마가 있었는데, 사실 뭐 페르시아 때도 이미 자료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스 이후로는 이제 말할 수 없이 자료가 많아져서 연대 구축이 어렵지가 않은 수준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고학적 층위와 발굴에서 20세기, 20세기 그러면 우리 1900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1900년도 초부터 이제 예루살렘, 사마리아, 라기스 이런 그 곳에서 다양한 여러 성벽층과 파괴층, 파괴된 그런 흔적들, 여기에 그 여리고도 이제 요때 더 발굴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그때의 그 연대가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성경 기사에 등장하는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파괴하고 불태우고 했던 흔적들, 사마리아가 이제 함락당해가지고 아시리아에게 그런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여리고는 사실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우리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차지하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그때도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그쵸? 그리고 그때 이제 여리고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근데 얼마 안 돼서 또 여리고가 세워지고 멸망당하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여리고도 파고 이렇게 들어갈수록 사람이 살던 흔적, 전쟁으로 파괴된 흔적, 또 사람이 사는 흔적, 이것들이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성문을 여기 굳이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런 논란도 있다. 그래서 고고학적 층위와 발굴 자체는 이것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사실을 부여하진 않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것들을 고고학적인 어떤 발굴들을 통해서 어떻게 매치해 갈 수 있겠다, 그 정도이고요. 이렇게 솔로몬의 성문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고고학적인 논란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하신 그런 사실들에 앞서서 그것이 더 먼저 중요하게 판단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파괴층을 이렇게 탐사를 한 것 중에 라기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리고도 탐사가 많이 되었지만, 사실 여리고보다도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고 또 한국인 고고학자들이 가서 많이 참여를 해서 이걸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라기스는 이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이쪽이 지중해, 그 다음에 여기가 사해예요. 이 지도 되게 그 옛날 지도 같죠? 그래서 일부러 뭔가 앤틱해 보여서 가져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남서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라기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 이제 요 다음에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리할 때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볼 때, 제가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들을 쭉 살펴볼 예정인데요. 우리가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하니까, 뭐 예루살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그 다음에 여리고 유명하죠. 마우스가 안 보이네요. 이쪽에 여리고 유명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헤브론 보이세요? 헤브론, 산지 안에 있는 헤브론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 쪽에 저 위에서부터 하파가 저희가 요빠, 누구죠? 요나가, 배 타고 도망쳤던 거기, 고 밑에 아시돗, 그 다음에 아스겔론, 그 다음에 가자. 저 아시겔론과 가자는 아직도 팔레스타인들 땅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들어와서 갓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겟셀, 이런 예루살렘 도시들이 있는데, 라기스가 사실은 이 유다 왕국 시절에는 이때가 제일 제2의 도시였어요. 예루살렘이 가장 컸고, 라기스가 제2의 도시였습니다. 아래쪽에 부엘세바도 보이네요. 근데 이거 마우스가 이게 화면이라 이게 잘 안 보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저기 누구죠?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해서 딱 막대기 같은 걸 좀 가져오려고. 막대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지금 유다의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 요 라기스라는 곳이 아주 큰 도시였고요. 바빌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대대적인 파괴와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라기스가 지금 이렇게 하늘에서 항공샷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지명 같은 걸 보시면요, 앞에 텔 붙은 데 있거든요. 텔 아비브, 뭐 텔 뭐뭐뭐, 거기서의 그 텔이 언덕이란 뜻이에요. 작은 산. 큰 산은 아닌 것 같고, 언덕. 그 이스라엘 지형은 천연적으로 군데군데에 요만한, 좀 요와 같은 그 언덕 같은 거, 산 같은 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을 쌓고 살 때, 요런 것들의 위쪽을 살짝 평평하게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둘러가지고 성벽을 쌓아서 적들이 침입하기가 어렵게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 그리고 이런 도시들이 지금 가서 보면 다 이렇게 이렇게 언덕배기 같은 데 있어서 지금은 베델이 텔 베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텔 라기시라고 이름이 붙어진 여기를, 그래서 오히려 그 고고학자들이 타겟팅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좀 언덕배기 같은 데 있으면, 야, 저기 옛날에 뭐 있었을 거야? 가서 파보자. 그러면 어김없이 유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텔 라기스, 이 도시는 완전 전체가 다 포트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도시고요. 이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남쪽 연합 왕들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때 정복이 되어서, 아까 거기가 다 유다 땅이었죠? 유다 지파에게 분배가 됩니다. 분열왕국 초기에 이제 유다 내 유명한 우상의 도시가 되었어요. 미가서에 등장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해요. 라기스는 시온의 딸에게 죄의 시작이 되나니 이스라엘의 범법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리고 왕국 후기에 이제 유다의 제2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쭉 찾아보면, 아시리아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그 전쟁, 요게 이제 아시리아 기록에는 주전 701년, 그때에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 이 라기스를 어떻게, 이 광고가 이렇게 떠버리네. 라기스를 침공해서 이제 정복을 한 것을, 사네립이 기록을 해놨어요. 건너뛰기. 왜 안 돼? 건너뛰기. 죄송합니다. 이것까지 예상은 못 했네요. 영상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네립의 그 궁전에, 니누에 있던 궁전에 가면 이 아시리아인들 뭔가 이거 약간 그걸 뭐라 그랬어? 세디즘이라 그러나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잔인했던 게, 그냥 뭐 사람 죽이고 이래서 잔인한 게 아니라, 기록이 남았으니까 저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궁전에 성벽, 궁전에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궁전 벽을 다 내가 쳐들어간 그 민족들의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고문을 하고 처형을 했는지를 다 돌로 깎아가지고 그 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유다에는 대표적으로 요 라기스 벽이 있거든요. 거기에 라기스를 어떻게 침공했고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죽이고 처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했는지를, 그거를 왕궁 벽에 쫙 해놨어요. 라기스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엘람에 있는 도시들, 바빌론에 있는 도시들, 그렇게 자기들이 정복한 데마다 그렇게 쭉 해놨는데, 이제 외국의 사신들이 아슈르 바니팔이나 이런 사네립이나 이렇게 만나러 갈 때 그 벽을 통과해서 갑니다. 거기 이렇게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면은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저렇게 했던 그 두려움을 안고 지나가게끔, 그렇게 공포정치가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라기스 파괴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이름이 강후구라는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이름이 후구 이래가지고 한국인 맞나 해서 찾아봤더니, 이게 저기 대학에 어디죠? 서울 장신대에 있는 교수님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그래서 뭐 우리가 믿으면 다르겠지만, 요 라기스에 직접 가셔서 이것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파헤치시고, 요런 사진들, 이렇게 언덕 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요런 유물들 안에, 이거 지금 왜 검은죽죽하게 보이세요? 아, 요쪽에? 검은죽죽하게 보이고, 이게 다 탄 자국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걸 파보면, 급히, 그 원래 밥을 해 먹으면, 그냥 평안한 시대에는 이 그릇 안에 쌀이 잘 안 남아요.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쟁이었고 어떤 그런 상황들을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물을 막 땅을 파잖아요. 그럼 그 안에 그릇이 이렇게 깨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쌀들이 막 남아 있어요. 요즘처럼 뭐 먹지 않고 이렇게 해놓으면 뭐 와서 쥐도 먹고 그런 게 아니라 먹을 거 없던 시절인데 쌀이 남아 있고 다 불이 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집기류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유골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이때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디가 공격당했는지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이 강후구 교수님께서 이런 논문을 텔라기시의 이 에어리어 CCNBC는 이 영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요 영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기를 이제 나눠가지고 나는 여기를 발굴했다 여기를 발굴했다 해서 그 파괴가 일어났던 그 지역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보고도 하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성경 연대기가 어떻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두 달 정도에 걸쳐서, 9시간인가 10시간 정도였어요. 30분씩이었기 때문에 또 시간으로 다 합치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았습니다. 연대기학이 무엇이냐, 처음에 우리 성경을 기준으로 어떤 연대기가 구축되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1600년대 중반에 대표적인 연대기학자로 제임스 어셔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7세기, 18세기로 지나면서 고대 근동 지역의 그 고대 유물들, 고고학들이 발달되면서 성경 연대기가 어떻게 구축되어져 왔는지, 그리고 특히 천문학적인 사실들과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되면서 정확하게 연대가 어떻게 딱 매칭이 됐는지를 지금까지 알아봤죠. 자, 이제 고대 근동 지리로 좀 오늘 지금 남은 시간 한 10여 분 정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근동을 좀 단어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요 지도를 보시면은, 지중해가 있고, 그 외에 여기가 아나톨리아 반도가 있고요. 요거 요렇게 해서. 요쪽이 아나톨리아 반도고, 그 다음에 요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이 이집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라크 지역, 여기 이라크를 관통하는 여기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쪽에 산맥을 넘어서 이쪽이 이제 지금의 이란, 예전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있던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서면 지금의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이제 인도,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까지 점령을 하고 인도로 넘어가지 못했던 이 광활한 여기 삭막한 그런 땅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날에는 대륙의 구분이 이집트부터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 반도에 저기 나오는데 저쪽으로는 유럽,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시아. 그런데 이 아시아도 아시아가 워낙 대륙이 크다 보니까 우리는 동아시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서구인들 기준으로 쟤네는 동쪽도 그냥 동쪽이 아니라 저 끝에 먼 동쪽에서 극동아시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극동아시아 그러면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세 나라 정도 말하는데요. 여기는 아시아에서도 서아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서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의 일부. 근데 유럽은 좀 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그리스는 요 고대에 아직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스가 등장하기 훨씬 전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을 오늘날 뭐라고 불러야 될지가 참 애매해요. 여기가 종교적으로는 대부분 무슬림으로 되어 있고요. 무슬림은 이 이란에서부터 저기까지 다 되어 있고, 인종도 다양합니다. 아랍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페르시아는 페르시안 아랍인들이 아니에요. 페르시아는 말 그대로 페르시아인들이에요. 페르시아는 자기들이 아랍인, 아랍이라고 하면 정말 싫어한다고 해요. 저는 안 가봤지만, 말해본 적이 없지만,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의 정체성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쪽과 이집트 포함해서 아랍인들이 대부분이고, 언어도 아랍어를 쓰기도 하고, 페르시아어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터키, 투르크어는 또 전혀 다릅니다. 그쵸? 투르크어는 전혀 다르고, 투르크인들이 이쪽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에 투르크계 사람들도 살고 있고요.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죄송해요. 터키라고 하지 않고 여기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현재 이제 그 크게 있는데, 투르크메니스탄, 이게 투르크메니스탄이 나라 이름의 뜻이 진짜 터키인들, 이런 뜻이래요. 진짜 돌골죠. 저희가 하니까 이 말을 이렇게 했나 봐요. 이 전체를 지금은 메나? 뭐 이런 말을 쓰게 돼요. 메나가, ME가 이제 뭐죠? 미들리스트, 그 다음에 NA가 노스 아프리카 해가지고 이 미들 중동과 북아프리카 이렇게 묶어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 페르시아보다도 더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근동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Near East, 가까운 아시아. 가까운 아시아라고 한 말 자체가 서구적인 기준에서 본 거예요. 아시아면 아시아지 뭐 가까워. 어디서 가까워요? 유럽에서 가깝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서구적인 어떤 그 단어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학계에서는 그래도 딱히 쓸 말이 없어요. 그래서 Near East, 근동이라고 하고 앞에 고대 ancient라는 말을 꼭 붙이자. 그래서 고대 근동. 그래서 이거 그냥 학술적으로 쓰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은 이집트와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와 아나톨리아를 아우르는 고대 문명 지역을 통합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지리적 배경이 이 고대 근동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지역 안에 문명이 되게 많아요. 가장 유명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뭔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딱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같은 건 아닌 건 확실하겠죠? 그 다음에 사실 아나톨리아 반도 저기 지금의 튀르키예 저쪽에도 아주 오래된 문명들이 자체적으로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타이트고요. 히타이트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발생을 해요. 프리기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그 마이다스 뭐 만지면은 다 금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저쪽에 리디아란 나라들 저쪽에도 또 하나의 문명권이 존재했고요. 그 문명권 넘어서 또 그리스라고 하는 문명도 존재했고요. 이 문명들이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존재했지만 그래도 독자적인 문명권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대가 지나면서 서로 견제하고 전쟁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은 그래서 독자적이면서도 또 독자적일 수 없는 문명의 집합 요 정도 그 거리 안에 이런 고대의 아주 오래된 문명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건 사실 지구상에서 요 지역이 전부예요. 요즘에 뭐 황하 문명 이제 중국인들이 사실 여러분 4대 문명이란 말 자체는 글로벌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중국인들이 그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이거 세 개가 원래 가장 오래되고 유명했는데 자기네 황하 문명도 좀 이렇게 슬쩍 끼려고 황하 껴서 4대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최근 들어서 혹시 뭐 홍산 문명이라든가 해서 요 서요하 지역의 문명권들이 오히려 황하 지역보다 더 오래됐다 이런 보고들이 나타나거든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좀 고조선 막 이런 거 얘기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지역 고대 근동만큼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집중적인 문명이 이렇게 있는 것은 지구상에서는 여기가 사실상 유일하고요. 이 주전 12세기를 예로 일단 가져왔습니다. 주전 12세기, 주전 12세기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었어요. 이제 가나안에서 삼손이나 사무엘 정도가 태어날 수도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고대 근동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개의 큰 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왼쪽 상단에 아나톨리아 지역. 이 아나톨리아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나중에 나왔지만 고대에 저 지역을 부를 이름이 제가 딱히 몰라서 이건 찾아보고 있는데 고대는 저 지역을 어떻게 불렀는지 이거는 좀 근데 아나톨리아라고 하시죠? 아나톨리아 지역이 있고요. 튀르키예 반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덩어리, 예, 땅 덩어리가 좀 커야 인구도 많고 거기서 뭔가 복작복작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크게 인간들이 뭉칠 수 있는 이 지역이 세 군데가 있는 거고 요것과 그 중간중간에 이제 요런 나라들이 있어요.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보통 사람들은 레반트라고 부르지만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이제 성경에서 저 지역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름이니까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부르시죠. 가나안, 그 다음에 이집트 저 아래쪽에 가면 누비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누비아가 흑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요즘 아프리카 그럼 다 흑인들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시면 흑인들보다 뭔가 아랍인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사실 흑인들 은 거의 없진 않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파라오들 중에도 흑인 파라오들이 있거든요. 24왕조인가 요쪽 그 파라오 흑인 그 파라오들은 누비아에서 위로 올라온 성경에 디르하가 혹시 기억나세요? 디르하가 디르하가라는 파라오가 성경에 열왕기 하에 등장을 하는데 그 디르하가가 흑인 파라오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조금 건너서 엘람과 페르시아 지역도 요거 있습니다. 주전 12세기에는 여기는 이제 작은 세력이었어요. 페르시아는 원래 저 위쪽에서 살던 민족으로 보여지는데 어느 순간 슬슬 내려와서 쫓겨서 내려왔든 뭐 이렇게 내려왔든 엘람과 같이 섞여 있었고 분명한 거는 엘람인들과 같이 있었지만 민족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대왕이 이렇게 출몰하던 시기에는 엘람과 페르시아는 다른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전 12세기, 아직 그리스는 여기 끼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우리가 이제 서구적인 기준에서 그리스와 로마, 거기 그리스보다 조금 앞에 와가지고 페르시아 이렇게 하지만 그리스는 아직 여기 미케네 문명이라든가 이런 정도로만 있었고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가 이루는 그런 어떤 문명의 수준엔 올라오지 못하던 시절이 주전 12세기였고요. 주전 12세기를 예를 들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 주전 20세기와 그 이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고대 근동 그러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발현하기 전 그러니까 그리스가 강대국이 훨씬 전 유럽인들이나 많은 이제 그 학계에서는 그리스 이전의 시대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오늘날 유럽인들은 너희들의 뿌리가 어디야? 그럼 로마. 그리고 그 로마의 사상적, 이론적,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제공했던 그리스이지 그 전에 바빌로니아와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좀 무관심하는 게 많지만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의 공간 배치 지형에 대해서만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뿔긋스러운 이쪽은 다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땅과 터키,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의 동쪽이었던 저기 아르메니아, 그러니까 코카서스 산맥 아래쪽. 저 코카서스 산맥 이 위는 다 지금은 러시아 땅이고 옛날엔 초원이었어요. 몽고나 이런 돌궐들이 막 말 타고 다니던. 근데 여기 다 산맥 지역이에요, 산맥. 산들이 상당히 이제 거칠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삼국지 해보시면 산악병하고 뭐 수군하고 평지에서 싸우는 기마병 다 다르죠. 네, 여기는 산악병들 위주로 있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침공하기도 어렵고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특히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여기를 야만인으로 부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영어 단어 슬레이브란 단어가 그게 사실 안타깝지만 슬라브족의 이름에서 온 게 맞아요. 그 설이 가장 유력해요. 왜냐하면 그 고대로부터 해서 중세로 넘어오는 동안에 이 슬라브인들이 상당히 포로로 많이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민족이 슬레이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굳혀지는 그게 이제 여러 개의 언어들을 지나면서 그렇게 굳혀진 것처럼 이 당시에는 저기에 이제 그런 의미의 일을 가진 민족들, 그거 되게 좀 안타깝죠. 하나의 민족의 이름이 슬레이브라는 그 노예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굳어진 그런 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제 강이 흐르기 때문에 좀 평평하고 여기는 아주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한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도 산맥이 되게 많지만 보시면 군데군데 호수도 있고 좀 경작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또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을 지나서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는 이제 우리가 상세하게 이제 알아볼 텐데 이집트는 양쪽으로 사막과 바다가 껴있어서 여기는 지금 이 하얀 데가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땅들이었고요. 그래서 지형은 이렇고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시작으로 한 군데 한 군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연대기와 또 고대 근동의 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바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참고하고 또 이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더 우리 마음 안에 잘 기억되고 올바르게 또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 지체들이 교회에 무사히 당도하고 또 우리가 웃으며 악수하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오는 지금 오고 계시는 모든 발걸음들 안에 주님께서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